두 번째 주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끝났는가? 라는 주제인데요. 그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냐?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제목만 저렇게 진 거예요. 어떤 얘기냐? 자, 같이 봅시다. 지난 11일 머스크가 테슬라와 XAI의 공동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AI 공동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건 뭐냐? 이 프로젝트 이름은 매크로 하드 또는 디지털 옵티머스라고 불립니다. 뭐 이름만 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기능을 모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그냥 모방해 버리겠다. 그러면 아니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기능을 모방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완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완전히 똑같게 모방할 수 있다. 왜냐면 걔들은 물리적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야 김씨 와서 좀 줘요봐 뭐 이런 거는 지금 힘들죠. 아직은 로봇의 시대가 아니니까 이건 지금 힘든데 AI는 머리니까 머리가 있으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베끼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 너희들 AI보다 과연 잘할까? 너희가 지금 만드는 게 AI가 딱딱하는 것보다 과연 잘 만들까? 그러면 더 훌륭한 AI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소프트웨어 회사들보다 내가 더 잘하겠네? 그럼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하면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망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로 완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게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머스크가 하는 주장이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로 우리는 원칙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조를 제외한다면 굳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얽매이지 않아 제조를 제외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했냐? 제조를 제외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 딸깍이 되는데. 야, 우리보다 법률을 잘해, 네가? 딸깍? 야, 우리보다 네가 뭘 잘해? 아, 이커머스? 딸깍? 뭐 우리보다 영화? 딸깍? 이게 된다는 거죠. 딸깍을 네가 이길 수 있냐? 우리는 초거대 AI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딸깍하는 회사가 제조를 만약에 아웃소싱 해주면 마치 애플처럼 이제는 본인들이 만든 회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마치 애플이 다른 회사의 휴대폰 제조를 맡기듯이 야 우리도 딸깍딸깍 한 다음에 그래 한국어 좀 만들어라 뭐 일본어 좀 만들어라 하면은 이제 머리뿐만 아니라 몸까지 갖는 모든 것을 다 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머리는 누가 하냐? 그 머리 역할을 바로 자신들의 라지 랭귀지 모델 LLM 모델인 그록. 그록이 총괄 지휘자가 될 거다. 세상에 대한 모든 걸 아는 말 그대로 초지능 AI가 되면서 이 모든 거를 총괄 지휘하고 내비게이터 같은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옵티머스라고 자신들은 부르는데 컴퓨터에 돌아가는 모든 거를 실제로 통제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록의 지휘를 받아서 이 디지털 옵티머스가 업무를 처리한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는 5초마다 실시간 컴퓨터 화면 영상과 키보드 마우스 조작을 알아서 처리하고 알아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 실시간 스마트 AI 기업이 된다는 건데 제 느낌에 요런 느낌 그록이 야 졸지 마라 넌 이거 해 오케이 콜 요렇게 하면은 디지털 옵티머스라는 이 애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세상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킹론상은 다 이길 수 있다. 이는 세상에서 유일한 실시간 스마트 AI 시스템이 될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전체 기업을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갔는데 매크로 하드라는 이 프로젝트 이름 나중에 기업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매크로 하드라고 줬냐? 원래 기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였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를 매크로, 소프트를 하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후루룩 후루룩 해서 자기들이 후루룩 먹겠다는 풍자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매크로 하드하게 하면은 뭐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지난번에 옛날에 축하할 때 한번 올라왔는데 그 문샷 팟캐스트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영상 올라왔을 때 가서 보세요. 그때 이런 내용을 했어요. 완전히 AI로 운영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을 완전히 압도할 것입니다. 100%냐 99%냐도 차이가 클 거예요. 휴먼이 개입하는 순간에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은 기업들이 천천히 AI 시대로 안전하게 전환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기업들은 전환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죽고 승자가 대체할 것이다. 승자가 나라는 거죠. 왜? 나는 AI가 있으니까. AI가 있으니까. 초거대, 초지능, 뭐 초지능일지 모르겠지만 AI가 있고 니들은 잘해야 활용하는 기업인데 그 승부가 안 돼. 우린 100%고 니네는 뭐 잘해야 뭐 40%? 50%?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전환하지 않고 완전히 대체될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대기업들 막 10만 명, 20만 명, 와 우리 대기업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다. 미래의 승자는 그걸 보면 경악을 할 거야. 이제는 10만 명이 필요 없어. 소수의 운영자와 자율 AI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압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신 기업의 생존 확률은 정확히 0%다. 왜 0%냐? 너가 바둑 좋아하면은 바둑 AI고 두면 네 승률이 몇 프로야? 0%. 스타크래프트 AI하고 네가 스타크래프트라면 네 승률이 몇 프로야? 0%. 0%. 저글링이 달리다가 시즈테크가 폭격을 하면은 갑자기 산계를 하죠? 그래서 다시 뭉쳐갖고 달리기 때문에 네 승률은 0%야. 네 승률은 0%.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의 승률은 100%란 말이죠. 컴퓨터는 AI는 이미 승리했고 지금 가득 차있는 고층 빌딩들은 앞으로 텅 비게 될 것이다. 다만 아직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야. 라고 이제 강력하게 기염을 토하면서 매크로 하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야망을 넘어서 만약 정말 매크로 하드가 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모조리 후루룩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말만 들으면 물론 한 제 개인 생각에 그렇게 빨리 안 될 것 같은데 저 정도면은 최소 2, 30년 아닌가? 제가 너무 순진한 건가? 3년, 5년 내로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뭐 2020년에 현재 AI를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그 생각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머스크는 저런 발표를 했는데 또 다른 기업도 비슷한 발표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메타는 몰투북이라는 사이트 인수를 발표했어요. 페이스북. 메타가 인수한 몰투북은 뭐 하는 데냐? 인공지능 봇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킹 플랫폼입니다. 그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인데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글을 쓴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몰투북은 오직 인공지능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래요. 사람은 안 돼. 사람은 가입할 수 없어. 그럼 사람은 뭐합니까? 휴먼은 구경만 해. I'm a human 누르면 가서 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얘네는 뭐하고 노나, 얘네는 뭐 쓰나, 어이고 짤 올린 꼬락서니 보소, 악플 누가 다나,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레딧처럼 쟤들끼리 북짝북짝하는 곳인데 사람은 가서 볼 수만 있다. 근데 AI들이 네트워크하면 뭐예요? 아, 뭐하냐면 놀랍게도 커뮤지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 그래요? 저 몰트봇에 자주 안 가서 모르겠는데 AI가 커뮤지를 한다는 걸 좀 처음 들었는데 수천 개의 커뮤니티를 만들고요. 음악부터 윤리일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이번 주 시컬드 주제 어땠냐? 뭐 이런 거 까고 악플 달고 150만 명의 사용자라 그러면 이상하고 그 보시 자신이 좋아하는 게시물에 투표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메타가 샀다는 건데 아니 근데 AI들끼리 와서 잡담하는 게 왜 뭐가 필요해 사냐? 메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시 접속 가능한 AI들을 연결하는 이런 모습이 대단히 혁신적인 발걸음이다.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 AI 에이전트들이 한 사람의 뭐 하나 또는 여러 개씩 쫙 할 텐데 수십억 개 할 텐데 걔네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플랫폼 아니냐? 오 그럼 이 가치는 엄청날 수 있다. 왜냐면 슈카 AI 비서는 다른 사람들의 AI 비서가 뭐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야 요즘 니네 주인님 뭐하냐? 그럼 보면은 보고 아 요게 재밌어? 그럼 이제 그걸 딱 물고 슈카한테 와서 아 주인님 왜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요? 요 종목 한번 사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알려준다는 거죠. 지들끼리 AI가 모여갖고 커뮤니티라고 정보 교류 뭐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혁신적인 발걸음이래요. 그래서 메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일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거다. AI 에이전트끼리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몰트봇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저 몰트봇 비서, 몰트봇의 AI 아까 150만 개가 모였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에이전트 중 대부분은 한 사람이 개발한 어떤 오픈소스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클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또 뭐냐? 다양한 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는 오픈소스 개인 AI 에이전트입니다. 오픈소스예요. 열려있어요. 사람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AI 어시스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 읽다가 약간 느낌이 싸늘했는데 AI 에이전트가 깔면 컴퓨터의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챗봇은 우리가 명령만 하고 예를 들면 챗봇이 이 주식이 좋아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얘는 지가 오, 이 주식이 좋네. 그러면 사놔. 아니면 챗봇은 이렇게 PPT 만드세요잖아요. 얘는 지가 만들어. 마음에 안 들면 지워. 더 광범위한 데이터와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지고 능동적인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말만 하지 않고 스스로 실제로 작업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기존의 거대 AI 모델들은 말 그대로 랭귀지 모델이니까 말만 하잖아요. 근데 쟤는 스스로 작업을 수행한다. 제가 옛날에 2024년에 퍼플렉시티 CEO 아라빈드하고 인터뷰했을 때 이 아라빈드한테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이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하는 AI는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제대로 안 해서 이게 아마 편집됐을 텐데 실행하는 AI는 안 나오냐. 아니 뭐 좋은 물건 추천만 하지 말고 네가 알아 사준다든가 자고 일어났는데 주식 투자해서 좀 벌어온다든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주인님 오늘 밤에 좀 깨졌네요. 뭐 이러고 그 500으로 시작했는데 좀 깨져서 한 420 됐는데 다음에 벌겠습니다. 따갑대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밤에는 미수 반 질러서 오늘 밤에 벌어놓겠습니다. 뭐 이런 AI는 안 나오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초기 모습 저런 거의 초기 모습으로 실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AI라고 하고 저 오픈클로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는 마치 2022년 챗GPT 모먼트 같다. 또는 2025년 딥시크 충격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왜냐? 사용자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AI 비서 아니냐? 중국에서 저 오픈클로라는 거는 상징이 랍스터래요. 제가 이걸 보고 생각한 게 아! 슈카월드가 새우! 오픈클로가 랍스터! 그럼 오픈클로의 경쟁자는 슈카월드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우리도 AI 기업으로 하면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잠깐 했는데 자 랍스터라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 이 오픈클로가 잘 나가는 이유가 중국 엔지니어들이 경무에 시달리는데 자기가 자거나 아니면 자리를 비웠을 때도 얘가 뭔가 작업을 하더라. PPT를 만들든지 뭐 문서를 작업을 하니까 중국 테크 기업들이 그런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이 오픈클로 관련 제품들 설치가 쉽게 만들 제품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지금 내늘었다고 하고 얼마 전에 젠수나 아저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오픈클로라는 건 아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릴리스일 것이다. 리눅스가 이 정도 넓게 깔리기까지 30년이 걸렸는데 오픈클로는 3주 만에 물론 좀 중국이나 미국 위주긴 하지만 특히 중국이죠. 3주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가 되었다라고 극찬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좀 느낌이 싸늘하다. 왜냐하면 요놈들이 물론 아직은 초기 버전이니까 그렇게 대단한 뭐 그것까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이놈들이 좀 더 발전을 하면 알아서 뭔가 한다며 그럼 얘가 이메일도 보내고 내 파일도 지우고 그쵸?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내 주식 계좌로 미수에서 지르고 그 다음에 깨지면 자기가 안 한 듯이 그 증거 인멸하고 조용히 모르겠는데요. 해킹 당했나? 북한이 했네 북한이. 북한이 했습니다 주인님.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불안하단 말이야. 또 이메일로 다른 사람한테 야이 XX야 라고 보낼지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한테 자네인가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약간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커뮤도 한다며? 그러네. 게다가 이런 AI들이 커뮤질도 한다며 거기다가. 그럼 내 자료를 커뮤에 뿌릴 수도 있잖아. 얘네들이. 이런 걱정이 좀 들죠.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중국 관영언론이 공식적으로 저 오픈클로에 대한 보안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능형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는 자연화 명령에 따라 관련 작업을 직접 제어하는데 자율적으로 작업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시스템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런 즉슨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취약점이 발견되면 시스템을 완전히 자악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보안 위험을 날린 게 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오픈클로 개발자는 지금 오픈 AI로 바로 스카웃됐고요. 여러분들도 저런 거 하나 개발하면 바로 스카웃이고요. 오픈AI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몰트북은 일시적인 유행일지 모르지만 오픈클로는 그렇지 않다. 이건 꾸준히 가겠으니까 나는 아까 말한 뭐 AI 에이전트들이 직접 실행하는 그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타도 오픈AI도 움직이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그 머스크의 말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이 0%라며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야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들어간 돈을 빼야 되나? 걔네가 사는지 죽는지는 큰 관심이 아니고 그것보다 내 돈이 관심이잖아요.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내가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팔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내려갔죠. 팔면 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팔지 못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소위 3호신용, 3호대출의 문제. 이렇게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3호펀드나 3호 펀드죠. 3호 신용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사모 펀드를 이용을 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채를 살 수도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회사채를 살 수도 있고 3년, 5년, 10년, 심지어 얼마 전에 99년짜리 구글인가 했었죠. 그런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머스크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망한다며 생존 가능성이 0%래.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지? 그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대출은 만기가 깁니다. 당연히 만기가 길겠죠. 게다가 저 미국의 사모 대출 시장은 최근에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1조 7천억 달러까지 가고 있어요. 거의 뭐 수천조죠, 수천조. 근데 이렇게 쭉 여기가 2018년이니까 2018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제 불안감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저 펀드에서 나는 돈을 뺄래 하는 환매가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환매가 가능하냐? 지금 현재 환매 요청이 블룸버그 같은 데 따르면 한 거의 8% 육박하고 있다. 비상장 기준이긴 하지만 7%, 8%.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투자한 대부분이 회사채거나 대출입니다. 주식과 다르게 채권은 유동성이 제한적이에요. 누가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죠. 그럼 돈을 뺄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디선가 들어보신? 오늘 주제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사모펀드의 위기.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대체투자 자산운용사 아실 필요 없어요. 블루아우리한 데가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계속 환매를 요청하니까 내 돈 돌려줘. 내 돈 돌려줘. 현재 분기별 환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죠. 그런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일 뿐이잖아요. 다만 이제 공포란 것도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 매각을 당연히 시도하겠죠. 환매 요청이 있으니까 우리 채권 사주세요. 근데 잘 안 팔리죠. 이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채권이란 것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누가 사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 문제는 없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하지만 문제는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건 액면가치의 99.7% 거의 원가에 팔고 있다. 큰 손실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채권쟁이 입장으로 물론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액면가의 99.7%면 이건 급처분. 아 죄송합니다. 무슨 채권인지 모르지만 저 정도면은 아마 급처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오늘 뭐 내용을 갖고 오지 않았지만 저게 지금 시장에 널리 퍼지고 있어서 대규모 환매 요청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 어떻게 되냐. 블랙록이나 블랙스톤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자금을 갖고 있는 곳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 같은 거 아니면 그거 말고도 다른 기업들 대출이 있거든요. 그 대출을 만약에 그걸 공고 때문에 판매라면은 순식간에 펀드런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시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세한 내용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 기업들의 주가가 또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를 이제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공포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지만 우리에게 더 관심 있는 건 이런 거죠. 새로운 AI 비서들이 일을 대신해 준다면 그러면 나는 쉴 수 있겠구나. AI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내 일은 줄어들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큰 관심사입니다. 편집을 딸깍이 된다면은 축하 친구들의 PD와 편집자들은 하루에 2시간만 일해도 집에 갈 수 있는 거냐. 주에 40시간 뭐 하려고 이렇게 일해? 딸깍으로 되는데 주에 15시간만 일하고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가능하냐, 생산성이 늘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다며. 그럼 그 소프트웨어를 AI를 대신 돌려주면 나는 놀아도 되겠네. PPT도 제가 만들어주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꼭 응원드리고 싶어요. 그 순수한 마음 꾸준히 유지하시고 아이와 같은 그 밝고 해맑은 미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 덕분에 6시간 걸리던 작업이 이제는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2주가 걸리던 작업이 반나절이면 끝난다. 주에 15시간만 근무해도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퇴근할 수 있냐?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포춘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안 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일이 더 빨리 끝나면 일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법칙은 제 생각에 거의 만유인력 법칙급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을 빨리 하면 일이 늘어나요. 신기하죠? 아마 거의 엔트로피에 가까운 그 정도의 근본적인 법칙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생산성 향상이 늘어나. 와, 직원이 2시간만 일을 해도 영상 하나를 편집을 딸깍으로 다 해내? 그러면 하루에 4개씩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원래 하루에 8시간 걸려서 영상 하나 편집했어요. 근데 얘가 2시간 만에 딸깍으로 해냈어. 야, 그러면 네가 하루에 4개씩 하면 돼. 야야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구만. 잘했어. 그럼 너 4개 하면 되겠네, 4개. 그러면 8시간인 거죠? 자, 요런 그 어른들의 법칙이 있습니다. 거의 F는 MA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김대리, 자네가 그걸 벌써 다 했어? 아우, 역시 자네구만. 자, 그럼 이것도 해봐. 아유,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렇다고 집에 갈 수 없잖아. 지금 해가 대낮처럼 떠있는데,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아니, 계약서에 8시간 좋겠죠? 밥도 한 시간 먹었네. 자,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 4개가 너무 많으면 한 3개 반만 하고 하면 되지. 아니, 자네가 뭐 2시간 하고 갈 거면 내가 그거 왜 뽑았어? 아니, 뭐 나도 가야 되나 그러면? 야, 기업이 뭐 문 열고 2시간 하면 그게 기업인가? 자, 그러니까 3개 반만 하자. 3개 반만. 오케이. 콜. 역시 자네. 역시 자네.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대리가 딱 보니까 김 대리가 하루에 한 개에 2시간 했다가 일을 3개 반을 받았어요. 3.5개. 그러니까 이 대리는 오, 안 되겠다. 사장님, 저는 느려왔고요. 저는 기존처럼 8시간 걸려서 하나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 대리는 그게 안 돼? 김 대리는 되는데? 아니, 너는 왜 안 돼? 야, 너도 해봐. 너 쟤랑 얼굴 같잖아. 너 모니터 거꾸로 보고 싶냐? 아니, 쟤랑 같은데 네가 안 될 게 뭐야. 그럼 나는 쟤를 뽑지. 너를 왜 뽑아? 그러니까 너도 해야죠.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더 바빠지고 더 부담이 커지고 옆에 있는 놈이 2시간에 하나 딸깍하게 되면 나도 2시간 해야 되고 새로운 거 배워야 되고 아 머리 아파 아 기존에 그냥 하면 됐는데 라는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완전한 휴식은 더 어려워졌더라 가 이제 포춘의 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축하 친구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하는데 저희 같으면 2시간 했으면 보내지. 야 수배가 오케이 콜 야 너 가라 어, 쭉 가 쭉 쉬어 쭉 그래 한 일주일 쉬어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쭉 보낼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이 참 그 사람 사는 맛이 없고 인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유 뭐 축하 친구들 같으면 장난 아니죠. 바로 휴가 보내주고 막 그냥 다 했으면 가 기대는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그래서 이 효과를 뭐라고 부르냐? 포춘이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꼭 뱀파이어 효과와 똑같다. AI를 조기에 도입해서 뭔가 성장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마치 피가 빨리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듯한 뱀파이어 같은 느낌을 받는다. 김대리가 한 영상을 2시간 만에 편집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박대리가 한 영상을 1시간 반 만에 편집해내면은 이제 김대리는 이제 그죠? 머리에 불 붙은 거죠? 아니 박대리 야 너는 왜 1시간 반 만에 아, 새로운 AI가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새로운 거 한번 보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장점은 있죠. 잡무는 줄어들었다. 대신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뭐 이런 거는 더 늘었다. 그리고 AI 브레인 프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 AI 두뇌 피로, 그러니까 두뇌가 더 필요한 일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포춘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메일이 생겼다고 편지 쓰는 업무가 줄어들지 않았다. 편지량이 늘었지. 파워포인트가 등장했다고 여러분들이 만든 레포트가 줄지 않았다. 레포트 양이 늘었지. 그런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반대로 AI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평가가 내려가는 거죠. 쟤는 써서 2시간인데 난 안 써도 8시간이면 나는 뒤처지잖아.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안 쓸 수는 없고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해내야 될 게 점점 늘어난다 뭐 이런 말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거 자료 만든 친구들이 그 사진을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웃음꽃이 핀다. 저는 이제 직원들이 쉬어서 웃음꽃이 피는 거고 직원들이 쉬어서 2시간 하고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족같은 회사니까 직원들이 쉬어서 웃음꽃이 피는데 8시간 걸리던 업무가 2시간으로 줄고 대신 20시간의 업무가 생겼습니다. 기가 막히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고 있지. 그 8시간 걸리던 업무가 2시간 줄었는데 20시간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장난 아니네. 야 이거 여러분 기업하십시오. 기업 두 번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거 돈이 얼마가 벌리는 거야?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은 다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1월에 젠슨왕이 또 대담을 한 팟캐스트에다 대담을 한 내용을 잠깐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요. 젠슨왕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AI 잘 활용하고 AI로 1시간 만에 업무를 한 사람이 똑똑한 거냐? AI를 만드는 사람이 똑똑한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젠슨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유명한 창업자, 뭐 일론 머스크,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 이름이나 노벨상 수상자 그런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똑하다는 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흔한 거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그 복잡한 걸 해내면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복잡성, 복잡한 수학 문제, 복잡한 프로그래밍. 뭔가 복잡한 거는 이제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똑똑한 거냐? 똑똑함이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 알수 없는 것을 추론하는 능력.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코너스톤, 꺾어져 있는 우리가 길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추론할 수 있는 사람. 이야, 이게 뭐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기를 봐. 길이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뭔지 보는 사람이 옛날에 똑똑했는데 이제는 AI가 이 길을 이 복잡한 걸 뚫고 한 방에 알아요.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 꺾어져 있는데 이거를 알수 있다라고 보단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 타로 점치는 분들이 그렇게 늘었나? 요렇게 꺾어져서 볼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그들의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면 상상력인데, 자, 요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2024년에 피터 틸도 비슷한 내용을 했습니다. 한 2년 전이긴 한데, 이 피터 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언어 전공자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 야, 니들 큰일 났어. 왜요? 수학은 이제 진입장벽이 아니야. AI가 더 잘해. 잠깐만. 뭐라고? 그러면 언어 전공자들은, 언어는 그 없는 거에서 뭔가 창작하잖아. 이렇게 있는 코너, 여기 있는 걸 수도 있죠. 수학은 요 앞에 있는 거니까 AI가 풀 텐데, 언어는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있다면 수학 전공자들이 굉장히 유리했어. 복잡한 걸 풀어내고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의 등장 이후로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무너졌다. 수학도 이제 무너질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시대다? 이과라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피터 틸께서 이송합니다를 외쳤고요. 그럼 이 언어가 유리하다. 아까 얘기했죠? 언어 전공자들이 훨씬 더 상황이 좋다. 자, 그 말인즉슨 이거는 이제 우리 직원이 자기 일을 어필하기 위해서 축하 친구들을 참고로 직원 전원 문과입니다. 상상력이 가득한 언어력 능력이 가득하고 코너스톤에 꺾여 있는 별을 볼수 있는 본인들의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송의 시대가 가고 이송의 시대가 왔다. 근데 어쩌다 직원 전원이 문과가 됐지?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문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